여호수아 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봉독할까요? 짧은 성경이니까 짧은 구절이니까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아멘. 우리 10절과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2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게 짐이 되어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누구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까?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모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내가 지도자로 세워졌네. 이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모세를 이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까? 그 부담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에 지도자 하면 누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모세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누구와 비교해요? 평가 기준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부담감이겠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영적인 지도자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요. 뿐만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반석을 침으로 샘이 터져 나오게 했던 그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라는 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대단한 부담감, 아니 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읽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시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격려하셨다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정상일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담대하라고 하셨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처음 했던 게 뭐예요? 정탐꾼을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전략적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미리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 것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탐꾼 사건은 여러분 40년 전부터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건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어려운 고생을 했어야 됐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열두 지파에서 그들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것을 까먹었을까요?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게 어떤 일인지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여전히 정탐꾼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참 아픈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풀이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데도 또 반복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007의 제임스 본드처럼 몰래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들을 쫙 빼서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벌어진 일은 뭡니까? 들어가자마자 들통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의 기본이 뭡니까? 정탐꾼이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게 뭐예요? 정탐하러 간 땅에 몰래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필요한 정보들만 빼오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초보자들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렸습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들 나름대로 숨는다고 어디를 숨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는데 숨는다고 숨었으면 잘 숨지 수색대에 또 잡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탐꾼이 갖춰야 될 기본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살아서 돌아온 것도 자기 실력들이 좋아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누구 도움 때문에? 기생 라합의 도움 때문에. 라합이 숨겨줬죠? 그리고 산에 3일 동안 숨어 있으면 수색들이 너희들을 찾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면 그때 돌아가라는 그 말씀 의지에서 기생의 말씀 의지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는 이들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보고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믿음의 보고입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전쟁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더라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보고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정탐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뽑아낸 정보가 아니에요. 제가 여호수아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 말 누가 한 말일까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해줬던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2장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마음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더라, 이 말 누가 해준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해준 말 그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했던 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앞에서 한 말이에요. 전혀 창조적인 것도 없습니다.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말 그거 기억하고 뒤에 말은 기생 라합이 해준 말 그거 기억해서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나름대로는 실망 아닌 실망이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는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기생이 해준 말, 그 말의 위로를 받고 전쟁의 발을 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 어떤 말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여호수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발을 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안정감을 느끼고 그때서야 드디어 발을 떼고 있더라는 것.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 때문에 그거에 안정감을 누리고 발을 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위에 은혜를 붓고 있는 이것, 저는 2017년 동안에 우리 삶에 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성실함에 그 온전함에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아니, 멀리 볼 필요도 없고요. 작년 한 해, 2016년 한 해만 한번 뒤돌아보자라고요. 우리 인생에 다급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불안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삶에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든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읽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넜던 백성 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넜던 백성들은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컨 제너레이션이에요. 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서 할례를 받을 수 없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생겼던 질문이 뭐냐면 왜 지금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면 몰라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성 코앞에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한번 흐름을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물의 흐름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중간에 마른 땅을 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요단강을 건넜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분위기는 엄청 업돼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웠겠냐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요단강을 건넌 이 분위기 그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한 템포를 늦추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데 우리 하나님이 한 템포를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베풀고 3일 동안 누워있는다라는 것은 무장해제입니다. 그것도 적들이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이때 적들이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죠? 운동 좋아하시죠? 여러분 감독이 타임아웃을 부르는 때가 언제예요? 타임아웃 왜 불러요? 작전 타임 왜 불러요? 정말 작전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부릅니까? 상대방의 좋은 흐름을 끊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작전 타임을 누가 불러야 정상입니까? 여리고성이 불러야 돼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불러야 돼요? 여리고성이 이 좋은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끊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불러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작전 타임을 누가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감독인 하나님이 작전 타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뭔가를 이루어낼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작전 타임을 부르는 거예요. 한 템포를 늦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달려가면 여리고성을 점령해버릴 것 같은 그런 사기가 중천에 있는데 하나님이 작전 타임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3일이잖아요. 할례를 베풀고 누워있는 그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도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 신뢰하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부담감도 있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그 신뢰 그 믿음,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일을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읽으셨는지 한 템포 늦추라는 것. 이 기세로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이 모든 영광을 누가 받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다 받겠죠. 마음의 교만이 찾아올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한 템포를 늦추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급한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급한 것부터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렇게 사기가 중천했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분위기 그대로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템포를 늦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지켜봐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발을 떼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멈춰 쓰시면 그때 우리도 멈춰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1월 1일 설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명절은 뭐 하는 겁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즐겁고 맛있는 거 해먹는 그게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 중간에 명절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 전쟁 중간에 절기를 지키라고 할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까? 여러분,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들까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면 죽음의 신이 왔을 때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Pass over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유월절 만찬 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시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문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을 찢고 당신의 살을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열어놓으시는 게 바로 새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문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에, 사업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2017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삶을 덮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덮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2017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내 위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한불 붙들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일으키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해가, 새로운 시대가 우리 성도님들 삶 앞에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그런 은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